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장, 17장 중에서 몇 구절씩 골라 읽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텐데요. 사도행전 13장, 14장, 17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각 곳에서 설교한 내용들이 주로 내용들을 주로 선택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알고 의롭게 되는 길로 알았던 구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3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38절 3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다음에 14장은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구약 율법을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과 비너스 신과 이런 다른 신들이 혹시 은혜를 줄까봐 거기다 제사 드리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던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바울이 행한 일과 바울이 전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서 15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단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다음에 17장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당시 헬라시대 당시 세계 문학과 철학과 종교의 중심지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서 그 도시 사람들이 무슨 진리가 없나 무슨 참된 신이 없나 이렇게 맨날 찾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의 내용 중에 핵심 구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을 왜 이렇게 유난히도 여기저기를 찾아가며 읽었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성경을 개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큰 흐름으로 이제 성경을 올해 9월까지 개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큰 흐름 속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 본문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큰 범위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힘듭니다. 사실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가면서 하는 게 익숙하고 저도 하기가 편한데 오늘은 이렇게 본문이 세 군데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온 세계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바나바랑 같이 갔는데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섬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구브로에서 배 타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닿는 땅이 갈라디아라는 땅이에요.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게 1차 여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떠나서는 이제 그 아시아 터키 지금의 터키의 중심 당시 중심 도시가 에베소라는 곳이었는데요. 바울이 거기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향하고 향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일이 생기고 다른 곳에 일이 열리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억지로 쫓기고 그래도 멈출 수는 없으니까 가다 보니까 발걸음을 인도받은 곳이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 온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냐의 빌립보 같은 데에서 또 그리스 남쪽의 고린도와 아테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역사가 바뀌었지요. 그때 복음이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해져서 세계 역사가 잠시 그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기까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은 바울이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마침내 도착해서 거의 3년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앞으로의 내용인데 바울이 그렇게 여러 도시들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설교한 내용 세 군데를 골라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입니다. 처음에 13장에 읽은 곳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에도 예루살렘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막 흩어져 살았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살 때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집을 만들잖아요. 차이니스 푸드, 테이크아웃. 근데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성경도 가르치고 자녀들도 교육하고 같이 기도도 했어요. 그렇게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전략은 그 회당에 먼저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늘 그랬어요.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별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도 보내셨는데 14장의 내용은 그 이방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구약을 전혀 몰라요. 여호와라는 신을 몰라요. 혹시 그 이름을 들었더라도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뭐 헤르메스 신 이런 멋지고 큰 뭐 신전을 세운 강력한 신들 중에 하나 혹은 저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유다 사람들이 섬기고 부르는 그런 여러 신들의 하나 정도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혹시 제우스 신이 능력을 줄까? 혹시 아폴로 신이 행복하게 해줄까? 혹시 비너스 신이 즐겁게 해줄까? 이렇게 헛된 것을 찾던 이방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에 읽은 것은 바울이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아테네라는 도시에 도착해요. 아테네는 당시 철학과 문학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다 지혜를 자랑하고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자랑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무슨 유리피데스, 뭐 무슨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이 서양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문학과 철학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저 시골에서 온 랍비 바울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그래서 너도 무슨 새로운 걸 가르치려고 하냐? 우리는 마음이 넓어서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라면, 무슨 진리에 가까운 거라면 다 들을 용의가 있으니까 한번 말해봐라. 그럴 때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혹시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물을 바치지만 모든 신들 중에 진짜 한 분 계신 참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심판자, 모든 민족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다 달라요.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들이 율법 가운데서,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갈급하던 그것을 들어서 설교를 하고요. 이방인들은 다른 신이 혹시 행복하게 해줄까, 누가 나를 건강하게 해줄까, 그 만족함이, 그 구원이 예수께 있다고 설명을 하고요. 철학과 종교와 뭐의 진리를 찾던 사람에게는 진짜 참 진리와 참 공의와 참 거룩이 하나님께만 있으니 속히 돌아오라고 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갈급함에 하나님이 해결이고 하나님이 구원되신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르게 전하지만 한 가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약속들을 예수가 다 이루셨다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보니 내 마음에 딱 합한 자고 내 일을 다 이룰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윗 왕 같은 왕을 택해서 세워주시고 네 뒤를 잇는 왕들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될 거라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나의 모든 은혜와 생명을 누릴 거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다윗은 죽었어도, 다윗의 후손은 왕위에서 떨어졌어도, 나라는 멸망했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약속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누군가가 내 다리를 고쳐줄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신전마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제우스 신전 앞에서 구걸했을 거예요. 아폴로 신 그 제사장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이제 그저 자기들의 신을 자랑하려고, 그래도 부는 제우스 신이 준다고, 그래도 아름다움은 아폴로 신이 준다고, 그래도 전쟁은 마르스 신이 이기게 한다고, 그래도 바다에서 선원들에게는 포세이돈 신이 최고라고 각자 자기의 신을 자랑하고 헛된 약속을 막 던져버릴 뿐 이 사람의 그 간절한 그 가난함을 돌보지도 못하고 구해줄 수도 없던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히 바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은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 능력이냐면 보내신 분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내신 분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똑똑히 듣도록, 아픈 사람에게는 그 심령에게,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심령에게, 유대인에게는 그 심령에게, 이방인들에게는 그 심령에게 닿도록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어둠에 앉은 우리에게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보내신 분의 마음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고 듣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나와 그 사람 간의 문화와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심정과 그 사람의 목마름과 그 사람의 존귀함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도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병도 고쳐주시겠다는 믿음과 확신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바울이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동네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와가지고 새로운 신이 왔나 보다, 이 더 센 신이 왔나 보다 하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제사 지내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뭔가 나보다 큰 사람이, 나보다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나보다 지혜로운 존재가 내 인생을 구원해주고 내 인생을 값지게 하고 복되게 해주길 바라고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신들을 찬양하고 그 신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돌아오는 것이 합당하고 이제 돌아올 길이 생긴 것이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17장에 보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각기 모든 민족이 각자 생각하는 대로 각자 전통대로 문화대로 자기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간과하셨을지라도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의 심판자 되신 것을 십자가에서 친히 심판받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심판자 되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온전한 구속,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른 사람을 온전히 의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니네 마음대로 전통과 문화대로 각자 생각하는 대로 헛된 것을 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과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증거하셨으니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것을 증거하셨으니 이제는 헛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나는 약하지 않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고 나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고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지만 종들에게는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하고자 그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된 것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자기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을 딱 거실에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대개 가면은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로 이 집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로다. 이렇게 붙여놓는데 역시 목사님 집이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 그에게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그 심정을 알아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막 그러니까 고생을 각오한 그런 구절이거든요. 역시 목사님 구절 되기라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혹은 뭐 저 같은 사람에게라도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이렇게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처럼 가난해지시고 우리처럼 고난 받으시고 흑암에 앉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무슨 문제가 나를 둘러쌀지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인생의 갈급함과 그 목마름을 채우기를, 예수로 인해 채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잘 아시는, 그래서 우리 있는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우리 있는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 발밑에 반석이 되시고, 우리 있는 자리까지 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으시고, 원수의 목전이라도 여기까지 오라고 하지 않고 그곳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목마름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라도 자기 마음대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전도자들을 보내셨고,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니 만세전부터 마음 가운데 소망하시고, 만세전부터 작정하셨다가 예수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목마름을 가졌든지 다 그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구원자 되시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약속이요, 병든 자에게는 온전한 건강함이요, 여러 헛된 신들의 부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참된 만복의 근원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도록,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다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만족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건강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으로, 우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 주님 되시네. 영광 되시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이런 말 한번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마음하고 딱 맞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사람이라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정말 너랑 나랑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똑같냐고, 뭐 영이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평생에 한 사람만 만나도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늘 100번도 말씀 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쁜데, 제가 우리 애들을 참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주책 없이. 제가 우리 딸애를 참 좋아하는데, 존경한다고도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는 20살밖에 안 된 애가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뭐 이제 걔랑 얘기할 기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얘기를 잘 안 해주고요. 그냥 걔네 학교에 데려다 줄 때 4시간 동안 같이 둘이 있어야 되니까 그 중에 3시간은 잡니다. 그리고 1시간 겨우 이제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친구들 얘기하고 뭐 클럽 하다가 무슨 있었던 얘기하고 하면 뭐 이상한 애들도 있고 자기도 이상한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막 제잘제잘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얘가요, 그냥 막 불평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험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십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배려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잘 됐으면, 그 친구가 좀 성숙했으면, 그 친구가 내 마음 알아줬으면, 이 모임이 잘 됐으면,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야, 너는 20살밖에 안 되냐가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너도 속상할 텐데 참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난 네가 참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걔가요, 아빠 닮아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립서비스인 줄은 제가 알아요. 제가 늘 제가 제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는 걸 제가 알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걔가 그러는 것보다요, 실제 제 아내가 저를 알아주고, 참 목사 같아요, 이렇게 참 당신을 만나서 좋아요, 이렇게 나를 알아주면 진짜 얼마나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되고 복됩니까? 좀 치사하지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한번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참 예배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 나를 알아줘도 인생이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이 귀한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냐고,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냐고, 얼마나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갈급함이 솟아나잖아요. 의에 굶주리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잖아요. 하나님, 사람에게 그런 얘기 들어도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죽었어요.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을 똑 닮은 사람으로, 그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족한 것을 감당하시고 모든 죄악을 구속,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 눈에 보일 때까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우리의 위를 덮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 머리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을 꽉 채운 예수님의 의의 흉배를 인해서, 우리 허리띠를 꽉 채운 진리의 허리띠로 인해서, 우리 머리에 쓰여있는 구원의 투구로 인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아들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된 존재라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 예수님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무슨 얘기겠습니까? 인생 한번 사는 것, 보람된 일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세상에 좋은 흔적을 남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그게 사람들이 다 구하는 바고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80평생 살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간음도 했어요. 살인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간음은 안 했잖아요.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다윗은 진짜로 자기 손으로 살인하고 간음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룰 거라고, 죽어서 그 무덤이 우리 앞에 있는데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의 생명을 수월에 버리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에 내어두지 않을 것을 압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죽음에서도 구해주시는 은혜를 구했는데 다윗 죽었잖아요. 그러면 잘못 구한 건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 13장에 그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룰 자라 그렇게 하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러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의 후손 중에 예수를 보내셔서 만민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고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풀잎 같은 인생이고 살다 죽을 거지만 우리도 연약한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고 우리 기준과 생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율법을 지켰노라고, 그래도 비교적 센 신을 섬겼노라고, 그래도 비교적 최신 학문을 알았노라고 각자 자랑하지만 다 헛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쓸모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의 반석, 그 이름, 그 날개 그늘 아래 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실 때 우리는 살다 죽을지라도, 나는 요만큼 생긴 대로밖에 못할지라도 온 세상 가운데 자기의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관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의 친구도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능력과 영광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자랑이 아니라 세상에 헛된 것,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리고 더 알고 늘 놀라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될 때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